이번 중국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수한 형태의 전면적인 특별한 세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총과 칼과 탱크와 미사일의 제3차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특별한 특수한 형태의 세계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코비드-19 이전과 코비드-19 이후는 전 세계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정신과 체제의 대전환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평화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때가 어떠한 때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인가? 아니면은 치열한 영적 전쟁, 정신 전쟁을 해야 될 때인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그 때에 맞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통하여 대역전의 주도권, 특별히 정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큰 진동, 큰 진폭의 진동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려운 말로 한국말을 그렇게 풀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은 바로 만드실 것들이죠. 이것이 변동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세계 최강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이 때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2020년도 1월 31일, 불과 두 달 조금 전에 실업자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 20만 1천 건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아주 좋은 실업률 성적표를 보이고 있어요. 고용 상태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달이 지난 뒤인 불과 며칠 전인 3월 22일부터 3월 28일 그 한 주간 동안에 미국의 실업수당 건수가 6,664만 8천 건으로 무려 33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20만 건 정도에서 6,600만 건 정도로 확 뛰어버려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경제 상태가 좋다는 미국이 1967년 실업수당에 대한 미국에서의 자체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 기록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실업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계 대공황, 한 90여 년 전에 있었지요. 1929년부터 1933년 정도까지 갔는데 1933년에 전 세계 대공황의 피크, 절정의 때에 미국 실업률이 약 24.9%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30% 이상의 실업률로 치닫고 있어요.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대량 실업으로 인하여 소위 실물경제, 물건을 주고받고 상거래하는 이 실물경제의 위기가 부동산과 관련되는 그러한 상품이나 또 금융시장, 파이낸스지요, 금융시장에 위기로까지 전환되어져 가지고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저쪽에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이게 점점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클레몬트 인스티튜트, 클레몬 연구소에 건어 건더슨이라고 하는 연구원 겸 교수가 거기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Cancer or debt to China. 중국에 진 빚을 다 취소해버려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강력한 칼럼을, 그것도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연구소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의 내용은요, 현재 공식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위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쩌면은 이 미국의 대응 방식은 미국과의 동맹국, 영국이라든지 영연방이라든지 이런 동맹국의 나라들이 이 중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응 방식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칼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칼럼의 일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1조 달러는 아예 취소하여 중국 공산당에게 단호한 행동으로 압류해버려라.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지원하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편입될 것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하여 중국이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한 대가이다. 이제 환자로 넘쳐나는 뉴욕의 병원에서 자신의 친구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았을 때 미국인들은 이것이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악마라는 단어까지 써요, 교수가. 이 칼럼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일종의 전시적인 상황,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르는 후폭풍과 고통스러운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지하게 중국 인민, 다시 말해 중국 백성들을 돕고 싶다면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정부를 약화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를 포용하고 인권을 지지하며 투명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을 지원해야 된다. 이외에 다른 대안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은 가뜩이나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게 하려고 이런 암울하고 두려운 전망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특별히 경제적인 큰 기근과 큰 위기의 흉년의 때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로와 이복에 대역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소망, 굿뉴스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드리고자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고 선대했던 수넴 여인의 가족이 큰 기근의 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는 수넴성에 사는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부인, 아마 그 남편분이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제사도 많고 그 수넴성에서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분 같아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자기 집 앞을 다니고 있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더 나아가서 아마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나 보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여보 아예 우리 자그마한 다락방 하나 만들어 주십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지치면 여기 와서 좀 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그마한 방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만연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아예 한 번씩 와서 밥 먹는 정도의 신방, 비지테이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처, 거처를 마련해요. 자그마하지만 해비테이션, 여기 아예 거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방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케이나의 성령의 묵직한 임재가 자기 가정에 잠시 방문하는,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면 잠시 아,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예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도성에, 하나님 아예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아예 해비테이션, 비지테이션 아예 거처를 함께 해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개인과 공동체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신방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수넴 여인의 조건 없는 지극정성의 섬김, 뭐 이 사람 통해가지고 왕이나 고관대작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지자니까 뭔가 뜯어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는 섬김, 아무 조건 없는 사랑, 그 섬김에 선지자 엘리사가 또 하나님도 크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필요한 거 없다 그러는데도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뭐 기도하고 아들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생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니까 더하여 주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마치 백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같이 아들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린도 모르게 이 수넴 여인의 무릎팍 위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줄 때는 언제고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뺏어간 거예요. 뺏긴 것 같아요. 이 하늘이 무너지는 큰 아들의 죽음의 시험의 때에도 이 놀라운 믿음의 여인, 이 귀부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자신이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 선물로 주시는 것도 큰 응답이지만은 이 여인이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부활의 하나님을 큰 선물로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믿음이 큰 선물이 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가득한 탐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앞으로 그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의 기근,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기근, 7년 흉년이 시작되겠다는 것을 경고를 받게 된 엘리사가 아마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때 이 7년의 흉년의 때에 죄로 인한 일종의 징계요 징벌인데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들을 허락해가지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자신을 선대해 주었던 이 수렘 여인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 엘리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엘리사를 존중하고 선대했던 이 수렘 여인에게 가가지고 7년 동안 이 땅에 혹독한 큰 흉년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니 당신은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이 도성에서 내가 집도 크고 재산도 많고 귀부인이고 또 밭과 논과 토지도 많은데 이거 다 두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라, 저 다른 도시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좀 7년 동안 가 있으라, 이러면 여러분 갈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복된 말씀, 굿 뉴스, 살아날 방도를 제시하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집과 재산과 자기가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움켜쥐고 여기에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면 당신이 아무리 선지자라더라도 당신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어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러면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라 하는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귀부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족을 데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굿뉴스다, 이러면서 망할 뉴스, 저주의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라고 믿고 순종했어요.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경고한 대로 그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열왕기하 6장 28, 29절을 보시면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포위해가지고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거기를 다 둘러쌌어요, 적군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굶겨 죽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엄마들이요, 그 열왕기하 6장 28, 29절을 보면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여러분, 잔인한 이야기지요.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예? 이런 반쯤 지옥 같은 상황에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깨닫지 못하니까 7년의 기근이 더해지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 나중에 또 제일 잔인한 민족인 아시리아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적국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인데 거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안전과 보호의 땅이 되고 거꾸로 약속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 땅은 심판과 징계와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굽어보시는 자기 자식, 자기 새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주목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참된 예배를 드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싸우며 아둥바둥거리며 교회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저 자투리로 섬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7년의 큰 흉년의 기간 동안 블레셋 땅에서 보호를 받았던 수넴 여인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호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때요? 그동안 두고 갔던 집과 전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재산들이 있겠지요? 이거를 그 땅에 사람 다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나 왕한테 다 뇌물도 다 줬겠지요. 그러니까 알거지가 된 거예요. 돌아오니까. 그리고 아마 이때 문맥을 묵상해보면 늙은 남편은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된 여자가 또 고아 같은 자기 아들하고 이 여자가 여인이 바로 자기의 집과 전토에 대해서 왕에게 바로 갑니다. 최고 대법정에 바로 가는 거예요. 당시에 왕은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왕이 똑바로 했으면은 뭐 이런 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왕한테 이 여인이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권, 집과 전토에 대해서 호소하러 갑니다. 고아와 가부가. 자, 그러면 어때요? 방 밑에 있는 간신배들이 관료들이 뇌물도 먹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재산도 좀 취했을 것이고 왕한테도 좀 줬겠는데 그러면 어때요? 시도 안 먹힐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게하시 물질을 취해가지고 문둥병 들렸다가 아마 회개하고 나왔는지도 모르지요. 그 왕 옆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 엘리사를 선대했던 여인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와가지고 지금 왕 앞에 최고 재판장 앞에 와서 재판장 되시는 불의한 재판장 되는 왕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했겠지요. 아 우리 스승 엘리사하고 관계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니까 아 이 여인이 잘하는 선지자를 선대해가지고 아기가 들어서고 또 아기가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깊은 하나님의 큰 비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인 왕이지만은 큰 감동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서요 이 고아와 과부에게 놀라운 응답을 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부예요. 두고 간 집과 땅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모자가 농사 지었던 게 아닙니다. 다 버려두었던 땅인데 아마 그 땅을 자기 땅처럼 해가지고 소출을 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이요. 그 7년 동안 너희들이 남의 땅에서 거두었던 그것까지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줘. 왕이 한마디 해버린 게임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를 정성으로 영접했던 수넴 여인의 가족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대반전의 축복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이 저는 생각났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지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의인 역할을 했던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 여인이 상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저로 이 복에 큰 복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요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씨가 잘 먹히지 않는 때예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잠든 영혼을 각성시키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과 번영의 축복으로 돌이키라는 구원과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번영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본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축복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법대로 공의가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시면 거룩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번영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는 필수입니다. 필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큰 진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안일함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땅의 선지자, 선각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더 나아가 이 위기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때 여러분 방어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정도를 넘어서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킹덤 가스포를, 천국의 축복의 복음을 외치길 수 있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도성과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 한 교회로,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참 제사, 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신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이 공간에 캠프를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